특별 새벽 기도회 5일째 아침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염려와 근심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리시는 주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믿음의 담대한 능력을 더해주시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키 산맥을 여행하시다 보면 미국과 캐나다에 걸친 한 서너 군데 지점에서 컨티넨탈 디바이드라고 하는 지점을 만납니다. 여러 곳에 그런 이름이 붙은 지점이 있는데 대륙의 분기점 뭐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사실은 대륙의 분기점은 아니고 비가 내리면 그 빗물들이 방향을 오른쪽으로 잡고 흘러가는가 왼쪽으로 잡고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한쪽 줄기는 태평양으로 들어가고 한쪽 줄기는 대서양으로 들어가는 지점이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하면 추풍령 꼭대기에 비가 내려서 은한 줄기가 동쪽으로 흘러가면 낙동강으로 흐르게 되고 또 서쪽으로 흐르면 금강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도착 지점이 동해와 서해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지점을 가리켜서 분기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분기점은 지리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살아가는 삶에도 있고 또 역사에도 그런 분기점 되는 사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지난날을 돌아보더라도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사건들이 일생과 내몇 차례나 다가와서 그때마다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내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은 그렇게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이 주님의 제자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분기점이 형성되게 되는데 곧 교회 형성이라고 하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완성하시거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시지는 이 땅에서 못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직장에서 신호회 모이고 그런 조직과 단체들을 가리켜서 교회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도 있고 인권단체도 여러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모인 시민 운동하는 단체들을 가리켜서도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모여서도 교회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그 독특한 형성 요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만찬 또는 성례가 거행되어서 세례를 베풀고 만찬을 거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선교와 또는 구제와 예배와 봉사와 같은 교회 고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이런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교회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고 셋째는 그들이 다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에 탄생했다고 하는 것, 교회가 세상에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역사가 이후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120명으로 출발한 수가 점점 그 수가 확장되어 갔지만 초기에는 그 사회 속에서 큰 충격을 주거나 사회 전체 변화를 이끌어내는 세력으로서는 미흡하게 됐고, 몇몇 사람들 이외에는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 그런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이 공동체가 또 한 번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새로운 능력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한 구걸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 역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점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치유 이런 제목으로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는 다음에 몇 가지 점에 있어서 큰 변화를 예루살렘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증거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고 우리 모두가 기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는 한 사람을 고치시는 한 사람의 일생의 질고를 그에게서 물러가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게 되지만, 핵심은 한 사람의 치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된다는 점에 더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증거하시는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오셔서 나를 증거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는 그분이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고 따르게 하시는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밝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깨닫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그 기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를 잘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읽는 가운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성경이 이해되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역시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사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인지 그를 비롯해서 주위에 둘러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자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되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그 일을 아주 신기하게 생각해서 둘러서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지혜나 경건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셨다라고 그 성령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진히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시는 분이듦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문에 이 일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사건이 한 사람 개인에게 큰 분기점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곧 병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 설명하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사람들이 데려다가 구걸하기 위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두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한절 설명에서 이 사람의 현실 또는 문제가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는 선천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불행한 삶의 주인이 됐습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부모의 죄든지 자기의 죄든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됐습니다. 이놈 때문에 문턱만 넘어가면 성전인데 그 성전 문턱을 넘어가지 못한 채 성전 문 바깥쪽에서 구걸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영적으로 제외된 사람에 불과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체적인 장애는 그로 하여금 매우 불편한 삶을 살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불편한 몸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 철저히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 그를 도와줘야 한 걸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이지 못한 종속된 의존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걸한다는 것을 보면 생계수단도 갖추지 못하여서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그에게 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괴로운 삶을 살았고 몸이 불편하니 그 역시 힘든 것이었고 날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저의 한 걸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니 그 또한 보통 문제가 아니었고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매일처럼 다른 사람의 값싼 동정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야 하니 그 또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전인적으로 파괴되고 절망이 되어버린 사람의 삶을 온전한 사람을 회복되게 하는 일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발과 발목의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은 그가 신체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나아갔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일생에 결정적인 은총이 되었고 삶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한 사람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는 것이 곧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이것을 지켜보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120명으로 출발해서 모인 무리의 수가 많아지는 과정 중에 있었지만 아직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들 모두도 다 깜짝 놀랄만한 충격적인 사건과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이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의 과정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했을 때였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기도 아직은 다소 부족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들을 구성했던 대부분 주체 세력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도 그들에게 일종의 열등감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상대해야 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거대 조직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권력과 밀착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성전 경제라는 말이 생길 만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경제가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이 성전 관리했던 사두개 사람들의 경제 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에 비해서 사도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빗나가기 짝이 없고 현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해 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앞으로 일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한 사람이 치유되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바꿔지게 되고 대단한 용기와 자부심으로 재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끝나고 4장으로 들어가면 사도들이 담대한 용기를 얻고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나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을 충돌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서서 감히 말 한마디 꺼내기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지만 강한 용기와 능력으로 그들 앞에 정면 충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도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상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위대한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새 출발이 이 한 사람의 치유 사건 통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늘 이렇게 담대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꿈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엘서 2장 말씀해 보시면 성령 주실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매우 특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예언을 한다는 말씀이나 환상을 본다는 말씀이나 꿈을 꾼다는 말씀은 다 똑같이 미래지향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일이요, 환상제 비전을 가지는 것도 미래에 대한 일이요, 꿈을 꾸는 것도 미래에 대한 일입니다. 자녀들도 젊은이도 노인들도 다 예외가 없이 미래지향에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임한 사람들에게 현실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살게 하시는 큰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삶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과거 지향으로만 생각하거나 현실에 너무 매몰되어 살아가게 되면 그 삶에 미래가 없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달리시기 전에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굉장한 대접을 받으십니다. 한 여자가 나타나서 향유를 그 머리에 붓고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일이 상당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옳은 것이지 어쩌지 그걸 이렇게 흡연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에 앞장선 사람이 가론유다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비판을 새로운 시각에서 아주 훌륭한 좋은 시각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동정심 어린 그런 말이다로 생각하지 않고 단적으로 그 사람은 도둑이다, 그래서 돈을 훔쳐가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한다라고 아주 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를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해서 이 일을 기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 향유 부음의 절차가 자기 죽음을 준비해 주는,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셔서 당신에게 임박해 있는 죽음을 예견하시고 그 다가와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실망하거나 이것이 큰 절망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세상 끝까지 어디 있었든지 이 일도 기념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미래의 지향에 먼 미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안목을 보게 됩니다. 남기신 말씀도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거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땅 끝까지 가서 될 것이다, 땅 끝까지 복음을 듣는 날이 너희 시대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는 그렇게 먼 미래가 확실히 내다보이는 비전이 있으셨고 그 비전에 의해서 행동하시고 도전하시고 사셨습니다. 성령 받았던 모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열두 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가 다 순교한 것으로 교회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온 땅이 하나님 나라 건설되는 환상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명을 바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시지 않고 항상 꿈꾸게 만드시고 그 꿈에 대해서 도전하게 만드시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만드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성도들 앞에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이 유대교의 세력들인데 그 유대교의 세력들에 대해서 본거지가 성전이었는데 4장과 5장 말씀을 보시면 들어가서 잡혀가고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그러면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또 잡혀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 가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그 역사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꿈을 더해 주시는 분기점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주저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현실적인 장벽 앞에 돌아서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확실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분기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한 개인의 삶이 전인적으로 구원받는 일에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임을 증거하시는 것을 통해 새로운 한 사람의 삶의 분기점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를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미래에도 새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측되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의 변화가 이루어져가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치유받는 사건이 한 사람의 치유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 우리 개인 개인의 변화가 교회의 거룩한 변화로 이어져나갈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삶의 새로운 분기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한 개인의 삶의 전인적인 변화와 구원이 나사렛 예수 때문인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 삶의 교회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전기를 주시는 축복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